네 번째가 이제 자유의 가치와 자유의 구분인데, 첫 번째로 이제 이건 드워킹의 구성 방법과 좀 다른 건데, 저는 자유를 각 분야에 있어서 적극적 자유까지 포함하는 걸로 자유를 구성하고, 특히 적극적 자유에는 자유의 가치가 문제된다 이런 식으로 이론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구성하게 됐냐면, 어떤 법적 침해와 그 밖의 침해가 구별이 비본질적이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너는 벵골만에 들어가서 버섯을 채취해야 돼 이런 법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채취하지 않으면은 감옥에 간다. 그렇게 했을 때그 사람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랑, 이 인도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도저히 그 비싼 버섯을 채취해서 살아가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가족을 먹여 살 리가 없어서 고라니가 많이 나오는 벵골만에 가서 그 숲에 들어가서 버섯을 채취한단 말이야. 요거는 센이든 예인데,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의 자유는 그 경제적인 이유에서나 혹은 감옥에 보낸다라는 이유에서나 침해된 것은 비슷한 정도라는 거죠. 그리고 뭐 호모섹슈얼이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뭐 이런 사회가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호모섹슈얼인 게 발견되면은 기업에 취직도 못하고 굶어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거는 사인들이 차별하는 거지만 국가가 법으로 정해놓은 거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 자유의 경우에도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괄해야 될 필요가 있고, 보통 우파들은 소극적 자유만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적극 자유도 이야 할 필요도 있다. 그렇지만 이 적극적 자유가 적극적 자유를 완전히 소극적 자유와 동일하게 다루는 것도 옳지가 않죠. 이걸 동일하게 다루다 보면은 자유와 평등의 충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옛날 전두환 시절에 인기 끌려고 가해를 전부 다 금지했어요. 가해를 전부 다 금지하다 나중에 대학생 가해는 풀어줬어요. 그러다가 헌법재판소가 대학생 위에 아줌마가 아파트에서 애들 모아서 가해하는 거왜 불법으로 하느냐 해서 위헌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줌마도 아파트에서 애들 모아서 가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해라는 것이 보통 금지할 때 이것이 평등과 자유가 충돌하는 분야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평등과 자유는 같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자유를 평등하게 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를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문제인 거지, 어떤 자유를 우선시하고 어떤 기준점을 잡아서 어떤 차원에서 평등하게 적용할 것인가, 이게 문제인 거지, 자유와 평등 자체가 충돌하는 건 아니죠. 가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간도 없고 이런데 가해 문제만 일단 이야기를 해봅시다. 5번을 빼고 4번은 좀 논하도록 하죠. 그래서 가해를 막다 하게 해서 고액 가해하고 대학생 가해 누구는 받고 누구는 어머니 공무원으로 일하기 때문에 가해 못 받고 이렇게 되면은 입시 경쟁에서 평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해를 금지시키는 게 평등한 거 아니냐. 혹은 뭐 대학생 과외 이외의 과외가 보통 고액 과외죠. 학교 선생님들이 불법으로 과외한다거나 아니면 뭐 쪽집게 과외 강사가 있어서 뭐 38살 먹었는데 아직도 과외 바닥에서 과외를 하고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매우 높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금지한다거나 이렇게 봤을 때, 자유와 자유의 가치가 구분되고, 자유라는 것은 어떤 그것을 한다고 해서 차별받거나 혹은 자기의 어떤 다른 행위가 침해받거나 감옥에 가야 된다, 이것이 이제 자유의 문제고, 자유의 가치는 그런 자유를 활용할 수 있는가, 실제로 명목상의 자유가 아니라 자기에게 소용이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죠. 자기가 원하기만 한다면. 그래서 뭐 나는 빵을 살 자유는 있지만 빵을 살 자유의 가치가 없을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사람의 자유는 상당히 그 명목상의 자유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나에게 영화 감독을 할 자유가 있는데, 영화 감독을 할 자유의 가치는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죠. 열심히 하다 보면, 영화 감독이, 재능이 있으면 되겠죠. 근데 자기가 노력 안 하고 재능이 없다 해서 자유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어떤 사회에서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했을 것이 분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응당 원하기만 했으면은 얻을 수 있었을 것을 얻지 못했을 때, 그때 이제 자유의 가치가 부족하다. 자유의 가치가 부당하게 제한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가외 같은 거는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 든다고 본다면은, 어떤 1인이 정당하게 만약에 이 사회의 재산들이 공정하게 분배됐을 때, 어떤 사람이 가외의 학습을 받고 싶다, 뭐 나는 피아노 교습을 받고 싶다, 혹은 나 수학을 더 잘하고 싶다 해서 자신이 다른 소비 항목을 줄여서 그런 것을 받는 것은, 그런 어떤 공정한 재산 분배에 내에서 활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한 자유의 가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금지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와 반대되는 예를 들어보면은, 선거를 하는데 텔레비전 광고를 때릴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죠. 이건 로널드 두어킨 책에서 자세히 다룰 건데, 텔레비전 광고를 뭐 몇십억씩 하는 거를 A 후보는 때리고 B 후보는 뭐못 때린단 말이죠. 근데 A 후보는 기업의 이익과 부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때문에 기부금을 받아서 그렇게 할수 있고, B 후보는 그렇게 할수 없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공정하게 재산을 분배한 어떤 가상적인 힘의 구조에 의해서 배분되지 않은 그런 재산 분포 상태를 볼때 아무리 날고 기는 사람이라도 20억씩 그렇게 쓸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는 자유의 가치 바깥에 있는 부당한 자유의 가치의 향유라고 볼수 있는, 그런 것들은 그것을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가외 이런 것은 자유의 가치를 공정하게 분배함으로써 그걸 해결해야지, 아니면 쿠폰제를 한다든가, 교육 보조비에 있어서 가외 수업을 저소득층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이렇게 자유의 가치와 자유를 구분하고 우리가 공정하게 재산이 분배된 상황에서 사람들이 각자 응당 가질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자유의 가치 경계선을 대략 생각해 보면은, 무한대의 어떤 자유를, 특히 재산의 소비나 소유와 관련해서 가지는 건 아니죠. 옛날에 그 택지 소유 상한제라는 김영삼 정권 때그 법률이 있었어요. 근데 헌법재판소 가가지고 다 위헌 났어요. 택지 소유 상한제라는 건 뭐냐면은, 그 택지, 즉그 사람이 사는 택지 있죠. 그 기업 공장 짓는 그런 부지 말고, 그 택지를 일가구가 한 사람이 너무 많이 넓이를 소유하고 있다 이러면은 그게 세금을 매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그 세금 내다 보면은 땅 뺏기게 되는 그런 거예요. 헌법재판소,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사실상 몰수 효과를 가져와서, 그리고 땅을 얼마나 소유하든지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기 자유 문제인데 왜그 간섭하느냐. 하지만 이걸 갖다가 다르게 본다면은, 우리가 공정한 재산 분배가 된 사회에서 택지라는 것을 각자가 얼마 가질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많이 못 가지는, 적어도 택지 소유 상한제에 명시된 그 택지 기준보다 훨씬 적은 택지만 1인당 가질 수 있대요. 지금 전세 사는 사람도 많고 월세 사는 사람도 많은데 그걸 다 공정하게 분배하면은 그렇게 되네. 그 이상은 원래 응당한 몫이 아니었던 것, 그 몫이 아니었던 것을 상환해야 되는 좋은 이유들이 또 있어요. 토지는 계속 경쟁적으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금지로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좋은 이유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 것이 아니죠. 헌법재판소 37조 2항의 해석과 관련해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는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걸 들어서 넌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이다. 어떻게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그걸 갖다 막 세금을 매겨가지고 못 가지게 하느냐. 그런데 본질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자유의, 응당한 자유의 가치 범위 내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간통 같은 경우에 자기의 신체는 자기가 응당하게 소유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좀 행사하겠다는데, 그거는 본질적인 내용 침해가 아니다. 그래서 뭐, 파푼이다, 이렇게 하고. 택지 소유 상한제는, 어떤 공정한 사회에서는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그런 택지를 소유하는 것을 좀 제한한 것뿐인데, 이건 본질적인 침해다. 그래서 37조 2항의 해석과 관련해서 좀 무리가 많다기보다 뭐 별로 이론이 없죠, 헌법재판소가. 그래서 이런 문제가 헌법과 관련해서 많이 논의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해결책으로 평등한 금지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불평등 사례를 다루는 것은 일단 우리가 의심해봐야 된다. 자유의 경계극기라는 본질에 어긋나며 모든 불평등 문제를 개별적 금지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부작용이 있게 되는 거. 그래서 뭐 사치, 결혼식장 사치도 못하게 한다. 그다음 뭐 목걸이 못 사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전부 해버리면은 그럼 뭐 부자들이 돈쓸때안 쓰겠습니까? 다 그런 항목에 외에 또 쓰게 되는 거고. 아까 말했듯이 과외 가치, 응당한 자유 가치 범위 내에 있어서 그런 것들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뭐 윤리학을 배우는데 내가 고등학생들한테 논술도 가르쳐 줄 거만 10만 원 받고 한 달에 몇번 가르쳐 준다. 이거 왜뭐 그게 크게 공정한 사회에서 도저히 그런 거 받지 못할 만큼 자유의 가치 범위 밖에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걸 갖다 다 금지함으로써 불평등 문제 해결하려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자원의 평등 분배를 통해서 자유의 가치 보장을 해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피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돌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외를 받을 수 있는 돈을 쿠폰으로 나눠줄 생각은 안 하고 자꾸 금지해서 어떤 자유 범위를 줄이려고만 하면 안 돼. 반면에 택지 소유 상한제와 같이 자유의 완전히 가치 범위 밖에 있는 것이 명백하고 그것이 매우 효과적인 그걸 자유의 가치를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일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세련된 정식화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윤리적 공방의 일반적 구조 6번 이걸 갖다가 오늘 이야기한 거를 다 되새기면서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느 의미의 정확한 분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타인에게 해악을 끼친다. 이런 것도 해악. 이게 뭐냐? 해악 이렇게 돌고 도는 순환 논리를 발견하는 것. 이런 거 어느 의미의 정확한 분설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이제 논리적 연결고리를 분석하고 보통 사람들이 문장으로 쓰면 논리적 연결고리를 잘안 드러내는데 그걸 문장을 끊어가지고 연결고리를 드러내는 게 필요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공리주의자가 desirable 하다. 뭐뭐는 desirable, 뭐뭐는 desired 된다. 뭐뭐는 소망된다. 그러므로 그것은 바람직하다. 이런 논리로 갈때 소망된다는 사실과 바람직하다는 규범적 판단 사이에 자연주의적 오류가 있다는 걸 밝혀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특히 자유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것이 주장 이유의 형태로 제시된다고 해서 그리고 그것이 윤리적 쟁점에 관한 것이라고 해서 전부 다 윤리적인 논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도그마로부터 시작하는 많은 그 논설들이 있어요. 이 사회에 그런 도그마들이 넘쳐나는데 뭐 낙태에 있어서 종교적 논설이 갑자기 개입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아까 간통 문제를 제기했는데 우리가 채택한 접근 방식이 뭐였어요? 먼저 자유론의 체계를 세웠죠. 그래서 자유론의 체계를 세웠고 자유를 평등하게 분배하는 그런 방식들을 생각했고 자기가 합의하에 한 행위인데도 간섭할 수 있는 건 예외 조항을 뒀는데 그 예외 조항이 그 체계 내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위치를 줬죠. 그런 어떤 일반적인 접근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간통은 처벌돼야 된다. 왜냐? 결혼의 성실성을 위해서. 그러면 다른 계약도 성실성을 위해서 그럼 학원 강사 1년 한다고 했는데 사실 6개월만 할 생각으로 1년 한다고 말하고 6개월만 딱 하고 지금 군대 가야 되겠는데 이러면서 그만뒀다. 이러면 형사처벌 받아야 되느냐? 아니 그 학원 강사하고 간통은 죄송합니다. 다르지 않느냐? 결혼의 성실성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막 논증을 대는데, 이런 건다 도그마라는 거죠. 그다음 뭐 성을 상품화돼서는 안 된다. 이런 도그마로부터 시작하면 어떤 윤리 논쟁이, 논박이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성은 상품화 절대 안 된다는데 어떻게? 그런 논증은 누구나 제시할 수 있단 말이죠. 뭐 호모섹슈얼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뭐 스타크래프트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뭐 하나 부딪힐 수 있게 스타크래프트 하다 사람도 죽었고, 그 탈수 정상이 일어나서 사람도 죽었다. 계속 담배 피우고 스타크래프트만 하다가. 뭐 그래서 그 공부도 안 하니까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제기할 수 있는데, 도그마를 제시하는 사람들은 워낙 그게 신념을 확고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게 도그마라는 걸잘 몰라요. 그래서 자유에 관한 어떤 문제를 다루면서도 자유론, 자기 자신의 자유론을 제시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양립 가능하고 보편 타당하려면 자유론을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그 도그마를 맞닥뜨린 사람이 나는 이 도그마를 믿지 않는데, 이 도그마를 믿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런 도그마를 강제당한다는 것은 나에게 평등한 배려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다수자라는, 혹은 권력을 쥐고 있다는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이 도그마를 나에게 힘으로 강요하는 것이지, 그 도그마가 윤리적 논증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지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윤리적 공방에 있어서 과연 저 사람은 도그마로부터 시작한가, 저 사람에게 그 도그마에 일일이 대답할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을 판별해내는데 중요한 지점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사회학적 농구와 윤리학적 농구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동거를 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다안 좋은 문제들이 생긴다든지 이런 걸 사회학적 농구를 된다. 그래서 형사처벌을 하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은, 그래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많은 다수자의 판단이 있을 수 있고, 그게 사회 문제화 될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자유를 제한하는 간섭의 문제로 가기에는 거대한 심년이 놓여야 돼. 그 심년이란 바로 자유론의 체계와 합당하게 맞아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사회적으로 필요하다. 아, 이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게 더 선을 더 많이 생산하지 않겠느냐. 뭐, 그래서 관통도 못하게 하고, 스타크래프트도 못하게 하고, 집회도 못하게 하고, 이 세상은 넓고, 뭐, 할 일은 많고, 금지시켜야 될 것도 매우 많겠죠. 그래서 37조 2항을 지렛대로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회학적인 논거를 들이대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사회가 되겠지. 그래서 37조 2항을 논거다. 필요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고, 그래서 제한한다. 제한하는 게 아니라 침해하는 거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회학적 논거와 윤리학적 논거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도그마를 일일이 제기하면은 그 도그마에는 일일이 대항할 필요 없이 어떤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는 논증을 하는 사람은 입증 책임이 그쪽에 가 있는 거예요. 자유론의 체계와 맞아떨어진다. 자신이 보통 타당한 자유론을 가지고 있다. 이걸 왜 예외의 구조로 다루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게, 입증 책임이 저쪽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혹은 어떤 불평등을 옹호하는 사람은 왜 평등한 상태가 아니라 불평등한 상태를 옹호하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힘에 의해서만 불평등이 유지되는데, 합의에 의해서 불평등으로 나아갔다면 그것이 어떻게 합의에 의해서 불평등으로 나아갔느냐를 그 사람이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유비가 윤리적 실험에서는, 윤리적 사고에서는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 그러는데 윤리학에는 가정이 좋습니다. 그래서 톰슨 여사의 유비 같은 경우에 낙태 문제 같은데, 이 톰슨 여사의 유비는 유명해서 간략하게만 언급하자면은, 보통 낙태 문제 하면 태아가 사람이냐 아니냐 요것만 가지고 보통 논증을 하는데, 이 톰슨 여사는 하나의 가성적인 상황을 제시했어요. 어떤 병원에, 어떤 빌딩에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여기 살고 있는데, 이 친구, 그 빌딩에 우연하게 이 바이올린 플레이어가, 반신불수가 돼서 누워 있어요. 근데 이 바이올린 플레이어는 어떤 사람과 연결돼서 10개월이 지나가지고 그 사람에게서 피와 양분을 공급받으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친구집에 가려는데, 납치당했어요. 이 바이올린 플레이어를 숭배하는 이 음악 애호가들에 의해서 납치를 당했죠. 납치당해서 잠을 딱 깨보니까 자기 다 연결돼 있다는 거죠. 자기는 걸어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이올린 플레이어와 연결은 끊어지고 자기는 살고 바이올린 플레이어는 죽어요. 이런 상황에서 10개월 동안 계속 누워 있을 것이냐, 누워 있지 않으면은 이 납치된 사람은 누워 있지 않게 하면은 처벌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그 낙태의 문제. 이런 어떤 윤리적 사고 실험은 우리에게 어떤 직관적인 그 활력을 준다고나 할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톰슨 여사는 이런 것은 누워 있는 것은 매우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 윤리적으로 그 형벌에 의해서 강제되어야 하는 일은 아니다. 납치는 강간에 대응하죠. 일단 이 사람 납치하지 않고 친구가 10층에 사는데 8층 사는 줄 알고 8층을 잘못 눌렀어요. 8층에 잘못 눌러서 깨어보니까 연결되었단 말이야. 이거 뭡니까? 비임 실패 아니면 비임 실패. 그러면 이게 납치당한 거나 8층 잘못 누른 거나 이게 연결되어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거기다가 우리가 이 유비에서 더 많은 거냐. 이 친구를 만나러 가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A 동네에 사는 사람과 B 동네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B 동네에 사는 사람은 아무리 잘못 누르고 실수해도 여기 연결이 안 돼요. 그리고 납치도 안 당해요. 근데 A 동네에 사는 사람만 납치당할 수 있고 또 실수로 내리면 바이올린 플레이어 연결되고. 그러면은 이거 갖다가 바이올린 플레이어에서 떨어져 나오는 걸 처벌한다 그러면 과연 이 A 동네에 사는 사람을 평등한 배려로서 고려하고 있느냐? 낙태죄라는 것이 보통 이제 그 연결되는 사람 다 여성이란 말입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윤리적 사고 실험을 통해서 낙태죄가 여성에게만 문제되는 것이 얼마 부당하느냐, 그것이 과연 이 바이올린 플레이어가 사람이냐 아니냐의 문제로서 이렇게 딱딱 잘라가지고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자꾸 그 바이올린 플레이어가 사람이다 이걸로만 잘라서 심지어 이제 2주가 지나서 착상이 되면은 이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처벌이다, 위헌이 아니라 합헌이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런 건 잘못된 태도라고 봅니다. 저런 사고 실험을 해서 그 여러 가지 사고 실험을 할수 있어요. 하나의 윤리적 논증 내에 여러 가지 윤리적인 주장의 고리들이 있어요. 그 고리들 각각을 꺼내 가지고 사고 실험을 여러 가지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면적인 윤리적 주장의 고리들을 꺼내서 사고 실험을 함으로써 우리가 많은 그 근거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 로널드 도어킨의 책을 보면서도 그런 윤리적 사고 실험, 로널드 도어킨은 뭐 계속 그 잭과 지를 들면서, 잭은 뭐 특별히 뭐 영화를 만들고 싶어 하는 강렬한 욕구를 지니고 있다, 뭐 이런 예를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통해서 사고를 실험하는 것이 윤리적인 논증에는 역사학과는 달리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유비를 깨뜨리는 게 나오는데, 유비를 했는데, 넌 유비를 했지만 실제의 윤리적인 논증과는, 쟁점과는 다르다. 그 유비에서 문제된 거야. 이 다르다고 하는 부분이 윤리적으로 다른 결과를 가져와야지 유비를 깨뜨리는 게 되는 거죠. 그냥 다르다라는 말은 그 윤리적 논증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결혼과 일반 학원 계약은 다르다. 그래서 학원 계약은 안 지켜도 그냥 돈못 받고 끝나지만 결혼은 간통죄로 처벌해야 된다. 왜? 이러면은 결혼은 그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재생산에 관련된 것이다. 그래서 그게 왜 차이를 가져오느냐? 그게 중요하니까. 중요하다는 것과 그거는 자유의 체계에서 특별히 예외가 되어야 된다는 그 사이에 엄청난 비약이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어떤 비약의 함정에 빠지기 쉽지 않은 거. 그게 바로 도그마라는 거.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강렬한 감정을 느낀다, 이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원칙이라고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특별 취급받아야 된다, 이거는 올바른 윤리적인 논증 방식이 아닌 거죠. 맨날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규칙들을 만들어요. 그거는 이미 규칙이 아니라 무규칙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부분을 가지고 새로운 규칙을 체계화해야 돼요. 자기가 달랐기 때문에 다르다고 하면은, 그래서 다른 유비를 이끌어내고 다른 예를 들어서 이 예외가 왜잘 통하느냐. 아까 우리의 수복 불가능성 예외할 때 장기 매매니 아니면 마약 중독이니 아니면 자살 방조니 하는 여러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 새로운 규칙을 체계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막연히 이것만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이 책에서 철학이 있는 콜북의 호프집에서 든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병력 징병제가 윤리적으로 매우 부정의한 제도다 이런 걸 제가 논증을 했어요. 그래서 정리가 뭐 10일까지 가가지고 수학적으로 이렇게 착착 짜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비 중에 하나가 왜그 공공재를 생산하는 일인 뭐 건설 항만 노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환경 미화라든지 하여튼 되게 힘든 일들 사회적으로 힘든 그 3D 업종인데 공공재를 생산하는 일들을 왜 징용을 안 하느냐 요역으로 안 하느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래 그런 유비에서부터 어떤 수학적 귀납법 형식으로 귀류법 형식으로 그런 걸 인정 못하기 때문에 징병제가 부정의하다는 것을 거꾸로 증명해 나갈 수가 있죠. 그렇게 됐을 때 상대방이 뭐 병력은 다르지 않느냐 그런 요역과 병력은 얼마나 중요한데 전쟁 나면 다 죽어 그러는데 그런 게 과연 그것이 어떤 것은 징용을 하고 어떤 것은 징용을 하지 않는 어떤 근거가 되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윤리학적 차이를 가져오는 다름이 돼야지 모든 다름이 윤리적으로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면 애초에 윤리학이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규범이라는 것은 공통적인 본질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이에 공통을 관통하는 원칙을 채우는 건데 그걸 다르다고 해버리면은 그런 식으로 말하면은 뭐 삼척동자도 뭐 자기 이야기 다 펴고 결국 그거는 상대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려면은 우리가 다 같이 합당하게 이것이 왜 평등한 배려와도 맞고 보편화 가능한 원리와도 맞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보장된 그 권리를 더잘 제공하는데 맞는 어떤 새로운 규칙인가 이런 거를 논증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모든 논증은 잠정적 논증이고 반비판을 마련할 것 이걸 염두에 둬야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항상 뒤돌아서 이제 기댈 수 있는 것은 보편화 가능성과 평등한 배려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구체적인 사고로 간다. 어떤 사람이 도그마를 강요할 때 우리가 항상 든든한 지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윤리의 본질 구조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일단 오늘 1강 강의는 마치고 그 2강부터는 아까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말했듯이 그 자유주의적 평등으로 강의하도록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